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치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실상과 그 한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러한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좀 땡겨서 고난주간에 한번 보았던 말씀이죠. 그래서 그 고난에 관계된 내용은 오늘 배제하고 우리의 흐름에 따라서 또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 중 수요일과 그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중 수요일에 해당되는 절은 우리가 이미 살폈죠. 그리고 지난주는 목요일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몇 백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민족적인 명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이 왜 시작되었고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물론 역사로서 유월절의 유래를 그들이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지무지한 교육을 자녀들한테 이어서 충실하게 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로 그 유월절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몰랐다는 의미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죽음의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몰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 기록된 성경이 그것이 그것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한 의미를 우리보다 모르고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은 이 구원의 점진성의 법칙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몰랐다고 우리는 핑계도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미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많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의지적으로 외면하는 거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유는 십자가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의 만찬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 만찬과 다른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날 그동안 지켜왔던 유월절이 무엇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그날 비로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먹던 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빵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시면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결코 살아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먹었던 빵과 포도주가 그동안은 그저 옛날에 죽음을 넘기기 위한 상황을 기억하기 위하여 먹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음식이 각 사람을 죄로 인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하여 당신이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그런 의미가 우리 말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 단어의 유월절은 넘어갔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무엇을 넘어간 것이죠? 넘어갔다. 그런 뜻인데 무엇을 넘어간 것입니까? 예, 죽음을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깜짝 퀴즈를 여기서 하나 좀 더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그렇게 죽음의 상황을 넘어가게 한 이후에 꺼내셨을까요? 얼마든지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으시고 일찌감치 꺼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열 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의 재앙까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끌고 가셔서 그 죽음의 재앙을 죽음을 넘어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꺼내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할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애굽 왕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 생각하시는 대로 내리셨거든요. 재앙이 내리는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재앙의 종류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재앙의 강도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열 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까지 상황을 몰고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서야 그들을 꺼내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기억해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왜?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유를 모르겠죠. 예? 예, 단순히 꺼내시는 거라면 한번 꺼내버리면 되죠. 그죠? 꺼내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근데 꺼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백성 삼으시려고 꺼낸 거라고요. 그죠? 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 삼으시려고 꺼내신 거라고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백성으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알리시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 그런 기록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매번 재앙을 더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알리라. 예.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 재앙을 더할 때마다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지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내가 애굽 사람과 내 백성을 구별하는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넘어서는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알기 원하셨던 것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코 스스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죽음을 넘어서는 일을 당신께서 행하시고 꺼내신 것입니다. 그냥 꺼내셨다면 우연의 일치였겠지, 재수가 좋아서 깼겠지,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 혹은 하늘에서 괜히 뭐 메뚜기가 날아들어서 그랬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까지 가서 그 죽음을 경험케 하고 꺼내신 이유는 결코 살아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각 가정에서 각 사람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죽음이 그 사람을 넘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어느 어린 양 하나는 사라진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그 죽음에서 넘어가는 것을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린 양이 그때 그 당시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죠. 그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 성경이 여러 곳에 있지만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데를 한 군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오늘 본문 표시해 놓고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약 신약성경 377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지나가죠. 예,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아주 천천히 그 뜻을 살피면서 읽겠습니다. 1장 17절 다 찾으셨죠? 저하고 천천히 17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분명히 나왔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요. 그 외에도 요한 계시록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하는 표현을 무려 28번이나 합니다. 28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표현 대신 어린 양으로 표현한 구절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찾아봐도 좋겠지만 제가 좀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8번 중에 제가 이 구절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늘 하는 찬양 가사가 여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7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 이 찬송 많이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많이 불렸지만 그 어린 양이, 예, 그 어린 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는 죄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심판을 넘어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중 한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유월절 사건이고 그 유월절 사건이 그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일관성 있는 진술입니까? 본문 읽어놓고 계속 지금 딴 얘기하죠, 제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서론이 길면 본론이 짧다. 이번엔 짧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체 설교의 길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그렇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가 피를 흘리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 내용입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면 그럴 리가 없다. 인간은 얼마든지 스스로 노력해서 선하게 될 수 있고 인간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신을 감동시킬 수 있고 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교육입니다. 물론 교육 필요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어떤 자리에까지 갔나 하면 교육을 하면 인간의 본질이 바뀔 수 있다 라는 데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허구고 허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진술하면 인간은 스스로는 죽음을 넘어설 수 없고 스스로는 본질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셨다. 이것이 성경의 진술인데 세상의 교육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 I can do it. 예, 물론 I can do it 맞아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우리의 어떤 주어진 삶을 좀 개선을 시킬 수 있지만 인간의 본질을 교육이 개선시킬 수 있냐? 없습니다. 없는 게 사실인 것은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인류사가 곧 교육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류사가 내 교육학 배운 사람들 탁 찍어 질문하려다가 혹시 다 당황할까봐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예,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교육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 교육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이 바뀌던가요? 인간의 선함이 드러나던가요? 그거로 인해서? 아니거든요. 인간은 점점 더 악하면 악했지 선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육은 지금도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면 인간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넌센스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뭐냐면 신을 향한 열심이거든요. 신을 향한 열심,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으로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것, 그게 종교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도 감동되고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다. 종교가 그렇게 나가면 그건 세상적인 종교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신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쩔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세상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애를 쓰면 어떤 신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본문이 인간이 어떠한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뭐 읽은 지 벌써 1, 20분 돼서 30, 40분 돼서 30분? 네, 돼서 본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사건이죠. 그죠? 한 가지 사건은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예고지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았다는 것입니다.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배열하면서 우리가 그 배열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인간의 실상과 그 한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경험시키지 않으면 안 됐나 하는 그 실상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밤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1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괜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본질이니까. 인간의 본질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도 이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다 흩어질 거다 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예언을 하신 거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한 장 넘겨서 보십시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3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 호언장담한 대로 됐나요? 안 됐죠. 예, 베드로 도망갔어요. 모든 제자가 다 똑같이 얘기했지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그냥 도망만 갔는데 베드로는 욕까지 했어요. 이게 실상이라고요. 인간의 실상. 여러분 중에 혹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경우지. 그게 어떻게 전체를 대표하는 샘플이 될 수 있냐. 그게 어떤 그 뭐라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 샘플을 할 수 있는 숫자. 그 숫자에 들어오냐. 물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한 사건 갖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아울러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넌센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록 원리를 알면은 사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늘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좋은 예가 아담이에요. 아담. 히브리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그가 인간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 공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록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고 혹은 조금 범위를 넓힌다면 열두 제자의 이야기 같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무려 3년이나 쫓아다닌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복음 받으면서 아니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 자기 열심을 다 내서 주를 향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 죽을지언정 다 버려도 나는 내가 안 버리겠다.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열심입니까? 특히 베드로는 이게 신앙의 열심의 표본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그 신앙생활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곧다이 소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는 원래 착해. 나는 원래 신앙이 좀 있어. 나는 원래 성품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택하셨을 거야. 요따구니 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많다고요. 왜냐하면 실제 착하거든요. 여러분의 착함이 그 구원을 넘어설 수 있냐.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세요. 베드로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한계를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라고요. 인간이 내가 제 아무리 무엇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 내가 뭐를 뭐 영광을 돌려드리고 뭘 하고 여러분 그 여러분의 믿음 뭐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 모든 얘기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 실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후원장담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저도 열심으로 하면 항상 내가 대한민국에 둘째 가면 서러워 이러고 스스로 후원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나 하면 교사를 18년을 했거든요. 2년만 더 하면 원로교사 될 뻔했어요. 그 교사할 때 제가 스스로를 돌아봐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마지못해 한 적도 때로는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교사를 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바닷가를 우리 현영이 낳고 처음으로 바닷가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여름은 항상 주일학교, 하기성령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바닷가 가볼 틈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열심을 냈었어요. 저의 호기가 제대한 얼마 만에 꺾였는지 아세요? 1년 반 만에, 그때 그 직장을 잡느라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1년 반 만에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는 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라니까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제가 입으로 뱉고 제가 돌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열심, 뭐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다 자기의 그 목숨 앞에 쩔지 않을 사람 없고요. 자기의 재산 앞에 쩔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내놓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워서 내놓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실상과 그 한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위에 보십시오. 두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어디를 보나 하면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힘들었으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도 깜짝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고래에 찬 기도였냐면 땀이 흘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밤에? 세 번이나 하셨어요. 세 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그냥 애를 써서 기도하시고 또 와서 쉬시고 잠깐 쉬셨다가 또 나가서 그 기도를 하시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을까요? 왜? 왜 잤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잠을 자, 이런 왼수들 천만해요. 우리 안 잘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뭐라, 벌써 네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잠시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 라는 얘기를 이미 제자들에게 네 번이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긴장되겠어요.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는 상황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 이미 다 알아서 가론 유다는 에이 30세기라도 건지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고 이랬다가 게다가 또 그날 밤에 포도주도 한잔 했겠다. 이게 뭐 안 졸릴 일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일렀습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도 인간은요 그 누구의 고통도 자기의 이득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내가 뭐 호기 있게 믿음을 갖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천만해요. 여러분의 어떤 실제적인 피해가 닥치면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을 바꾼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네? 뭐 그게 작은 일이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작은 일이거든요. 교회의 평안보다는 내 자존심이 우선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내 자존심 조금만 누가 건들면 교회의 평안이건 나발이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입으로 자기 할 말 다 해버리고 교회 어지럽히고 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일들이 왜 그래요? 다 뭐 마귀가 들어와서 그러던가요? 전부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무엇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이득 앞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기 자존심 앞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기 유익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어느 누구도 가만 안 있어요. 그냥 뭐 신앙이건 주님의 말씀이건 뭐 다 필요 없어. 다 그냥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고 우리들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유월절 사건을 경험시킨 것입니다. 주님께서 넘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 자리를 넘어올 수 없는 자리라고요. 넘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그래서 그것을 경험시킨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모든 모습을 보지만 주님께서 화안내시잖아요. 이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당신께서 붙드시지 아니하면 제자 아닌 대드로 아닌 어떤 열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인간의 한계와 실상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하는 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명색이 주를 위해서 했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아, 그 말씀 우리 다 앞에서 살펴봤죠. 마태복음 23장에 살폈잖아요. 예?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왜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남 봉사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남을 위해서 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정말 결정적인 손해가 여러분 앞에 다가서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시지 않냐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고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스를 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려고 그 일에 동참시키시고 동력시켜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또 깨놓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재직을 한다, 뭐 또는 순장을 한다, 또는 찬양대를 한다, 뭐 야, 내가 뭐 교회로 해서 뭘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요. 무슨 기회? 복주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주실라고. 예. 여러분에게 칭찬할 만한 무슨 어떤 건덕지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아서 뭐 자식을 천만에 맞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다고요. 그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거다.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민을 가잖아요. 바로왕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조상들보다 짧게 살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야곱이 죽을 때 야곱 자체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에?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도 주시는 건 주신 거고 자기 힘으로 그 축복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래도 가서 또 사기치고 외삼촌 상대로 사기치고 이 사람대로 사기치고 자기 형 상대로 뭔가 작전을 피고 이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그 결과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데 죽을 때 자기 자식들 다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부요조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 얘기는 그런 삶을 사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붙드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요조의 하나님과 자기 하나님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부요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거든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그 명칭을 바꿔버린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그건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리신, 나같이 한계 있고 그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자식들을 축복하겠다. 그 하나님이다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들이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모든 의미가 다 주일날 예배를 들어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 잘난 체하고 와서 앉아있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뭐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뭐 하나님한테 박수치고 뭘 헌금을 많이 하고 일을 해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실제 그것을 느끼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뭘 하려고 잘난 체 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인간 스스로 자기도 속거든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자기 실상을 봤잖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톡 예수님에 대한 저주가 나가고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은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넘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이 우리의 죄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던 거예요.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곧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인간의 한계와 실상이잖아요. 이것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네 이러고 지나가면 우리는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옆에 나올 때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주께서 붙드심이고 심지어 내가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것도 다 주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 감사를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늘 그 감사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상과 한계를 기억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목요일 밤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그 제자들의 실상과 한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건 한낱 제자들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본질의 이야기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이 다시를 망각하고 마치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며 교만한 삶 살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감사하며 바르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